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과 또 인물들이 그 일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대속 사역 그 자체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까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인물들이 그 안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하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것과 같은 노인들이 등장하고, 목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또 가브리엘, 여러 천사들,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일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 마귀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생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마귀가 등장하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시험했던 것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4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들을 퇴치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겪게 될 동일한 그와 같은 어려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조자에 우리를 도와주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친히 그와 같은 그 시험들을 당하시고, 우리가 어려워서 신음하고 어려워서 괴로워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시험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친히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4절 가서 보니까 시험들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54절 그 말씀이 바로 이때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직 누가복음에만 그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느냐? 무엇하러 오셨느냐?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을 선포하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 가서 보니까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1장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와 같은 그 복음, 이거를 선포했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7장 22절 가서 보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복음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복음사역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선포하고 행하는 일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성경 기록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1절에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성취되었느니라,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메시아마저도 성경 기록을 벗어나는 그런 메시아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에 대한 그와 같은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그와 같은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처럼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는 썩을 대로 썩어서 거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와 같은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예물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내용과 그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는 이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는 갑니다. 성전에는 갑니다. 희생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많은 희생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이와 같은 형태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 천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희생물을 바칩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종교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개혁하실 책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광야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말씀에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자, 이쯤 되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쯤 되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썩어버렸구나 하고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고,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게 참 어두면서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썩을 대로 썩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날 한 번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16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관례라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모든 것이 썩었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하루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만들어서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영이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며 내 자신의 모난 것을 깎아내고, 그리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이와 같은 공예배, 이 공예배를 예수님처럼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썩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종교는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썩었으니까 교회 안 간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썩은 교회, 혹 썩은 회당 예배에도 우리 예수님이 참여하셨어요. 왜 그래? 그 안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를 게을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더 모여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 올바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와 같은 그 시간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각 지역의 마을에 회당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어떠한 특정한 예배 형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개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개회 기도가 끝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이들이 다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대표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당 예배에서는 1년 52주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 성경 읽기 일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그 말씀 중에서 52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이건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 말씀 낭독이 끝난 이후에 회당에 치리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회당의 치리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당을 방문한 랍비, 유대인들의 그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랍비에게 여기 강단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아듣고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그 회당의 지리자가 예수님에게 강단을 넘겨드렸습니다. 넘겨두면서 어떤 성경책을 줬냐? 구약에 여러 성경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사야서가 담겨 있는 이사야서 두루마리,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낭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66장 그 이사야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이사야서 6장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리고는 그 말씀을 지금 낭독하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거기 회당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읽었을까?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메시아가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걸 읽었을까 하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대인 랍비가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것은 메시아가 행할 그런 일이고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 거라고 지금 믿고 이 말씀도 읽고 왔는데 이 유대인 랍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렛에서 자랐던 이 예수라고 한 이런 청년이 이 자리에서 이 두 구절을 읽고는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저거 하나 미쳤구나 하는 그런 반응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야, 정말 저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을 대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치광이구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는 내가 곧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메시아 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메시아 사역의 내용이 18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러면서 이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 18장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량없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충만을 주시게 될 때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은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자들이 돌보고 긍휼을 베풔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일을 봐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재판관들이나 왕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내야 되는 이런 세금이 있었어요. 그 세금이 뭐냐? 십일조라고 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 세금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와 같은 그 세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특별히 이 땅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그 일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메시아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도 이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게을리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 선포하는 거의 핵심 내용이 뭐냐? 첫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한 것들이 고쳐지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메시아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포로로 갇힌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신다. 이 포로로 갇힌 것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포로 상태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면서 말 그대로 눈이 실질적으로 먼 그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표적들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육적인 눈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도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 상처 입은 자들도 육적인 상처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든지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 그 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의 받아주신 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님이 받아주신 그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가서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어요. 그래서 7년째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아무것도 땅을 경작하지 않고 말 그대로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느냐?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년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곡식도 있고 이와 같은 채소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을 잘 관리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창조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고 너희를 살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식년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종들을 배려하고 고아들을 배려하고 과부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인정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7년, 7년, 7년에서 이 7년이 7개, 49년이 지나가고 나면 50년째가 되는데 이 50년도 역시 또 하나의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은 특별하게 희년, 희라고 하는 건 기쁘다는 얘기예요.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빌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소리를 낸다, 흐르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다가올 때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 기쁨의 소리를 이렇게 널리 퍼뜨려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주셨어요. 이 희년도 역시 안식년이에요. 아무것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밭에서 이런 데 그냥 자라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둬서 땅이 저절로 나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희년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을 사고 팔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하나님이 상속 유업으로 주신 그와 같은 땅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 여기 인천 논현동에 너 여기 100평, 누구 100평에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땅을 판단 말입니다. 땅을 팔아요. 그럼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50년이 지나면 그 땅이 다시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땅을 파는데 땅이 이제 50년 될 때까지 7년 남았으면 7년 만치의 가치를 주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40년 동안 쓸 수 있으면 40년의 가치를 받고 그 땅을 파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팔았든지 50년만 되면 다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50년만 되면 그 땅이 다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또 회복이 돼요. 히브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종이 영원토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년째가 딱 되면 그러면 히브리 사람의 모든 종은 다시 자유를 받고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이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간의 평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법을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이 회복이 되고 모든 빚이 다 면제가 되면서 50년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이 희년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제도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지키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하고, 그렇죠? 상처받고, 포로가 되고, 말 그대로 보통 그 서민들의 삶이 말 그대로 피폐하고 피폐하고 더 이상 피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이와 같은 상태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을 펴시고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기쁨의 해, 희년 이런 거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빚진 자의 모든 채무를 용서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고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바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선포 이후에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그 이후에 가서 보시면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떼어주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떼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희년은 문자 그대로 누구만 완벽하게 이룰 수 있냐? 메시아만 완벽하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다 읽으시더니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 마귀에게 팔려나간 노예 상태에 있는 이 땅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희년제도, 영적인 희년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청산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동일한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회산업, 사회사업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 영적으로 파산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 사람들의 신분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이 사랑침례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나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침례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의 해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랑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 기쁨의 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자라난 이 나사렛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들었어요. 메시아 기적을 봤습니다. 눈으로 메시아가 행하는 그런 일을 보고 메시아 그분 자체를 봤어요. 근데 어때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놀랄 일이에요. 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저자가 여기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했는데 지금 이거 이사야서 61장을 읽고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 저자가 미치광이가 아니냐. 반응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맞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 사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신 그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훌륭한 분이다. 착한 분이지.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가버나움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고 하니 여기 내가 자라난 이 고장, 이 나사렛에서도 기적들을 한번 해라. 그러면 우리가 혹시 너를 믿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메시아 자체를 봤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기적들을 받습니다. 메시아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롭고 권능에 찬 말씀들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표적 보여주고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 불신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이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패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음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예, 안 보여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 사실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창조 세계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신을 가진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나 메시아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 것이 맞지만 유대인들만 구속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때까지의 관점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은 개나 돼지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약시대에 유명한 대언자 두 사람의 예를 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구약시대 약 4천 년 동안에 이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느 때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배도가 심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가장 성행하던 그런 시대,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시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가운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와 같은 그 반역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큰 기근이 생기면서 음식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과부들이 생겨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가서 볼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 엘리야를 세우시면서 엘리야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유대인이 아닌 어떤 과부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면서 그 과부 여인이 엘리야를 봉양해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시돈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 여인에게 갔어요. 원하노니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지금 이병 안에 밀가루가 요만큼 남았고 기름이 요만큼 남았습니다. 저하고 제 아들이 이걸 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먹고 이제는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빵을 만들게 될때 거기 가서 보니까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가루에 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유대 땅에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가 얼마나 많았냐.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될때그 많은 과부들 하나님 놔두시고 이방인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이방인 과부가 비가 올 때까지 기름통에 그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그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엘리야와 함께 빵을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아니하셨느냐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가서 보시면 엘리사가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고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엘리사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나병 환자들 불신 가운데 살게 될때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사람, 말 그대로 이방 사람, 개나 돼지처럼 여겨지던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낮추고 당신이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러지게 될때그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이 이방 사람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만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처럼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요. 나는 선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놀라운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업적이 많습니다. 명예 자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파산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 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파산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이면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말씀을 듣고는 화가 치밀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몰아붙이더니 나사렛에 있는 저 절벽 낭떠러지를 몰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제시가 될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하나는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문영수 경제인 아버님이 앉아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해 춘추가 82살이라 그럽니다. 어디서 오시냐? 저 수원 밑에 병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부부가 같이 오세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안에 우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찾아다니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나이가 안 들었어도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뻣뻣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진리를 들으면 잠시 좋아해요. 근데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변을 통해 잘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성취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 침례교회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하고 말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상과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확증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사렛의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진리가 들어오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들어오면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참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진리를 받으셨을 줄로 믿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속박과 억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영원무궁토록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